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또한 여전히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배고픔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병으로 인한 사망자, 확진자의 숫자는 그 추세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이런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또 은혜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 심판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심판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심판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 살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구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말을 탄 자들이 보였죠.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여기 증거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거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넷째 인까지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이 지구촌을 향한 보편적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그런 심판으로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린 양께서 세상을 벌하시는 이유가 특정됩니다. 특별히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임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교자를 아십니까? 순교를 아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들도 있지요. 우리는 직접적인 순교를 당할 가능성은 없는 그런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사실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지요. 누구인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11장 가면 사도행전 11장 야고보도 기둥 같았던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직분자였던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열두 사도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0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다스릴 때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내용이죠. 이 대형 화재의 방화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받은 이 말씀은 주후 90년대 기록된 책이죠. AD 90년대 기록된 책인데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2차 대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가 1차 대박해, 도미티안 황제 때 2차 대박해였습니다. 그 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밀라노 칙령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럼 사실 복음의 씨앗이 처음 떨어지는 그 나라, 그 민족마다 항상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866년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국사를 공부한 우리 학생들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아실 텐데요. 그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성경 꾸러미를 한 병사에게 건네었죠. 그 성경을 받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인터넷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국 우리나라 곳곳에도 순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도 있고 순교자들의 기념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대한민국에도 순교자들이 피를 뿌린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을 때, 신사에 참배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례다 여기고 신사에 참배했을 때 끝까지 그 일을 거부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 직전, 8.15 직전에, 며칠 직전에 해방되어서 추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요? 우리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었던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순교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예수가,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가, 그들이 부인하지 않았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맞아 죽을 일이요, 총칼 맞아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만물의 주인,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은 순교적인, 순교는 아니, 순교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적인 삶을 가르쳐서 피를 흘리는 순교, 직접 피를 흘리는 순교를 가르쳐서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이 순교적인 삶을 가르쳐서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순교를, 그 지조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백색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순교적인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 계시죠?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으로 자란 분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배척과 무시와 미움을 당했는지, 불편한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죠. 전염병 시대에도 세상 속에서 또 근무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당하는 그 어려움들, 따가운 시선들, 또 불편한 일들, 희생과 포기해야 될 것, 또 참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 삶에 부자의 흔적이 있습니까? 형통과 성공의 흔적이 있습니까? 명예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박해의 흔적이 있죠. 고난,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흔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평생 나의 인생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남기길 원하는 그 삶의 흔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흔적인가요? 목숨을 바치는 적색 순교는 아닐지라도 예수의 흔적,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변함없이 고난당하고 미움과 배척과 희생과 포기하는 것과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은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무엇을 바쳤습니까? 돈을 바쳤습니까? 몸으로 헌신했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럼 내 목숨,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데 있어서 이것 보십니다. 딴 거 안 보십니다. 내 말을 지키고 있는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지. 순교자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순교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교양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뿐인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성소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그들의 순교적인 삶과 증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순교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박해자들은 그들을 하찮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생명을 짓밟고 승리를 외쳤겠지만 순교자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는, 더 나아가서 이 순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참 고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 순교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최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를 귀하게 여기고 순교적인 삶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모든 악한 댓글, 악플들을 할 때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욕과 비웃음 당하고 악한 말을, 험한 말을, 비아냥거리는, 무시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된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읍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순교자들이, 하늘에 바쳐진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강곡한 그 청원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을 죽인 그 박해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이 순교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으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갚아주십시오. 보응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심판하실 사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이 일에 대한,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성부로 하나님을 가르켜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주시여,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순교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실 것이다.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순교자들의 호소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호소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호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에 대해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럼 순교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한 피를 뿌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책이죠. 5장에 나타났던 그 책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색 옷입니다. 흰색은 계시록에서 승리의 상징이죠. 그러면 순교자들은 승자들이죠. 실패자들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기에 합당한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10절에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초점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답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이죠.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순교자들은 그 영혼은 뭐하고 있습니까? 잠시 쉬라 말씀하셨죠. 잠시 쉬라. 지금 쉬면서 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날까지는 피를 뿌리는 적색 순교와 순교적 삶에 헌신하는 성도들, 이 땅의 교회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시기는 D-Day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조금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순교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때를 기다리며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부르짖고 있죠. 우리는 땅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땅에서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재림의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신천지, 진정한 신천지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의 호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됩시다.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두 부분입니다. 크게 14절까지는 심판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인 심판은 다섯 번째 인 심판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는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해는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는 어떻게 변합니까? 상복처럼, 시커먼 상복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피로 물든 것처럼 시뻘겋게 변합니다. 강풍에 흔들려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 별들이 심지어 자리 잡고 있는 하늘조차도 그 천체도 두루마리 말리듯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러네. 이거 떠난다는 말은 없어진다. 하늘조차도 사라진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 언제까지 영원토록 견고할 것만 같던 그 산과 섬들이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막 뒤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우주적인 대격변이죠. 이 여섯 번째 인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으로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이 심판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3은 그럭저럭 괜찮은 심판이었죠. 전쟁과 내전, 기근과 전염병은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것은 있지만 어려운 것은 있지만 생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번째 심판은 경고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연 만물이 다 무너져요. 우주가 해체됩니다. 이날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심판에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 호소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사라진다, 제거된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헌집을 허물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첫 창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세상, 첫 세상은 자취를 감추고 만물은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진 제가 하늘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소멸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만물을 조성하신 때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전능자의 손길로 첫 창조에 속한 만물을 허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 이 현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두려운 얼굴 그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 보십시오.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임금들, 대통령, 왕족, 장군, 부자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강자들, 소위 잘나가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까지, 중상류, 하류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그럼 넷째인까지의 심판은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인까지의 심판은 계층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전쟁이 나지만, 전염병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심지어 전염병 시대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층마다 그 피해를 당하는 정도가 이 넷째인 심판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은 권세자들, 부자나 서민, 약자, 강자를 가지지 않고 모든 죄인들, 그리스도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도 모자라서 불신자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산과 바위가 나를 덮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숨겨주고 가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산과 바다가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과 바위가 덮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산과 바위가 나를 좀 덮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죠.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산과 바위가 덮쳐서 죽기를 소원할 정도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큰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맙시다. 여러분 이 날은요 이 D-Day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날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구약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31절, 말라기 4장 5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신약 성경도 보십시오. 주의 날이 무엇같이 이른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그럼 밤에 도둑이 신고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큰 진노의 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못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죽음일 수 있겠죠. 사람들 죽는 게 두렵잖아요. 이 전염병 시대도 평생 쌓아놓은 돈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죽음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그날에 두려움 없이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할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찬양 가사의 4절인데요. 성도님들 아시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노래가 지금은 소망의 찬양이지만 그날에는 여러분 이 찬양이 가슴 벅찬 현실이 될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권세자들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없다, 나는 능히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린 양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여러분을 진노의 큰 날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우리 명덕의 식구들 중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지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탄식을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절규를 부르짖게 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대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교자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